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역전을 기대하세요. 역전을 기대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쭉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에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에스더서에서는 모르드개나 에스더 같은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개나 에스더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이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그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페르시아는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제국 중에 어쩌면 가장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수많은 민족, 수많은 종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민족, 수많은 종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 페르시아 땅에서 살면서 모르드개가 삼촌의 딸이라 그러거든요. 삼촌의 딸이면 한 사촌쯤 되나요? 이렇게 그 길러내면서 에스더에게 네 민족, 네 종족이 어딘지 말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에스더 2장을 보면 두 번이나 해요. 그래서 에스더 2장 10절에도 에스더가 자기 민족, 자기 종족 말하지 않았다고 모르드개가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2장 20절에도 왕후가 된 뒤에도 자기 종족, 자기 민족이 어딘지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후가 된 뒤에도 모르드개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조금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신은 종교나 정치 혹은 종교나 문화, 종교나 생활이 구별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사실상 모든 사회생활, 모든 일상생활이 다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페르시아의 문화 속에서 자기 종족, 자기 민족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테면 왕후였으면 정기적으로 아마 페르시아의 신전에 가서 페르시아의 우상에게 예배를 드려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에스더는 그 일을 다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유다 사람이란 말을 안 했거든요. 우리 다니엘서 읽으면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자기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포도주, 왕의 음식 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건 먹을 수 없는 게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면 아무거나 다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이 해야 될 모든 일상생활을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면서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페르시아의 문화, 페르시아 일상, 페르시아의 종교적인 풍습, 이런 거를 그대로 따라서 아마 살아야 했을 겁니다. 모르드개는 페르시아에 살면서 또 자기 조카를 키우면서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유다 사람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에스더, 너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네가 유다 사람이라는 말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고, 뭐 부득이하게 말하지 않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너 말하지 말고 그냥 살아,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네가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인지 말하지 말아라 고 했던 모르드개가 정작 자기는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잖아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를 보면 그것도 상당히 공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요. 이게 이제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얽혀서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에스더서 여러분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모든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르드개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 그러거든요.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는 뭐 궁궐 수비대 직원이나 뭐 아니면 뭐 조금 높았으면 이제 대궐을 그 수비대를 관리하는 아마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대궐을 뭐 아무나 드나들 수 있었겠습니까? 대궐을 드나드는 사람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직책이 있고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 높은 사람이 드나들면 대궐문에 서 있는 사람은 당연히 차례 경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는 다 허리 굽혀 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화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궐문에 앉아가지고 대궐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지키는, 그래서 문을 관리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모르드개가 하만이 드나드는데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더서 3장 2절 보면 대궐문에 앉아있는 다른 신하들이 다 그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 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개가 절도 안 하고 무릎도 꿇지 않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불편한 거죠. 야, 너 왕이 저 하만을 높은 자리에 앉혔는데 어떻게 네 하만에게 절을 안 할 수 있느냐? 너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절하느냐? 그랬더니 모르드개가 듣지 않았어요. 날마다 구원했는데 듣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자기는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자기는 절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모르드개가 절을 안 하는 거는 우리 대궐 수비대가 무슨 이렇게 군기가 빠져서가 아니고 저 녀석이 유다 사람이라고 당신한테는 절을 못 한대요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신고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만 잘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이 다루는 것은 모르드개의 인사성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드개가 왜 하만에게 절을 안, 모르드개가 항상 뻣뻣하게 서 있었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절을 안 했겠어요? 아니고 다른 사람 드나들 때 다 절을 했는데 하만에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자기는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유다 사람은 하만에게 절을 못하느냐? 이 하만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인 거예요.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사무엘 실상에 나오는 그 아각이고,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이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아말렉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세상에서 진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아말렉이 그런 원수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 19절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려라. 너는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 뭐 고대 사회에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이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특별히 아말렉은 절대로 안 된다. 이유가 뭐냐? 출애굽할 때 출애굽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마 아말렉은 그 아라비아 사막 쪽에 흩어져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이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받은 사람이 군대였거든요.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다 진을 치고, 그런데 군인들도 행군을 할 때 모든 병사가 다 잘하느냐, 어떤 몸이 아프거나 배탈이 난다거나 뭐 하면 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고. 이게 군인들이 다 똑같이 가지만 이게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제대로 못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피곤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마 아말렉 사람들은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나고에서 뒤처진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사로잡아가거나 뭐 하여튼 이 일을 계속한 거죠. 그래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공격하고 연약한 사람을 짓밟은 이 아말렉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질문, 단순하게 이를테면 우리 시대의 아말렉은 누구냐? 우리 시대의 아말렉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아니고, 우리 시대의 아말렉은 무슨 신천지 아니고, 우리 시대의 아말렉 무슬림 아니고, 어쩌면 우리 시대의 아말렉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연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세상은 경쟁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움켜쥐는,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당연한 일이고, 경쟁, 갈등, 다툼을 정당화한다거나 승자 독식 이런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런 것이 아말렉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의 정신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난주일, 제가 지난주일 오후에 이 에스더 잠깐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테면 에스더서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성경 기록은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은 고대 이집트, 고대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세요. 끌어내세요. 애굽에서 머물러 살면 안 되고 애굽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심으셨는데 주변의 모든 민족이 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 없는 부족 중심, 가족 중심의 보살핌이 가능한 사랑의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문화는,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쟁을 하는 거였거든요. 싸우는 일이었어요. 싸움의 지휘관 필요 없다는 거죠.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굳이 전쟁 안 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줄로 재워주신 구역에서 서로를 보살피며 살면 된다. 그 보살핌의 대명,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정의와 공의, 그거 말씀 부여잡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보는 이런 걸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도 전쟁 잘하면 좋겠다. 싸움 잘하면 좋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병이 드는 거예요.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고 그러면서 페르시아로 끌려가고. 여러분 그것이 성경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모든 신약 성경은 전부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로마는 새로운 바벨론과 같아요. 그런데 제국이 왜 제국입니까? 제국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 다 제국이 아니고 제국은 약한 부족을 쳐들어가요. 그리고 약한 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아와요. 사람 빼앗아오고 재물 빼앗아오고. 왜 침략해서 빼앗아올까요?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약한 부족을 짓밟고 빼앗아오는 거, 그거 뭐 전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그게 강한 사람의 권리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것이 제국의 논리예요. 그래서 자기 힘 혹은 자기 화려함, 자기 풍요로움 혹은 자기 탐욕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것이 제국의 논리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그런 제국의 논리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네가 힘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쳐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실 때 동서남북 경계를 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지만 그 동서남북 경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역을 줄로 다 지어주세요. 경계표를 넘어갈 수 없어요. 남의 땅을 함부로 차지할 수 없어요. 전쟁을 해도 어디 가서 전리품 빼앗아 오는 거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고대 사람들은 다 전리품을 고대 사회의 거저 먹는 재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별로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오히려 전리품을 얻었더라도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않은 사람이 다 똑같이 나누라고, 분배하라고. 네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지만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절반은 줘야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능력, 연약한 영혼을 보듬어 낼 줄 아는 능력을 가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국의 논리와 성경이 가르치는 게 달라요. 아말렉의 정신과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가만히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제국의 논리를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말렉의 정신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갈등과 경쟁을 정당화하고 어쩌든지 승리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승자 독식을 오히려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시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눔과 섬김과 베품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국의 논리를 거절할 줄 알고 아말렉의 정신을 대항할 줄 알고 뭔가 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요, 그것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드개는 페르시아 안에서 살면서 뭔가 자기 정체성을 좀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못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르드개 이야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이전에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게 통치 정책을 바꿨어요. 이를테면 바벨론은, 바벨론이 망하고 들어선 것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 제국이고, 메데 그 메소포타미아가 무너지고 등장한 것이 바사, 성경에 바사인데 그게 페르시아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는 바벨론과 통치 정책을 달리 한 거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은 포로로 된 사람들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을 비롯한 뜻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포로로 끌려와서 50년, 60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전주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저는 전주에 와서 산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저한테 지금 다시 부산 가서 살아라 이러면 조금 가서 살 수는 있겠지만 조금 힘들겠죠. 제가 20년 살았는데 다 저한테 전라도 사람이래요, 저한테. 네. 어제 누가 뭐 만나니까 경상도 아니냐 뭐 이런 말은 하던데 저는 뭐 이제 부산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우리 어른들도 다 돌아가시고 뭐 형제 자매들도 없고 뭐 없어요. 추억만 있어요. 그 추억 여행 한번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좋았던 기억이 하나도 보니까 예전에 맛집이 지금 맛집도 아니고 뭐 여하튼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친구들이 몇이 있지만 뭐 그러니까 지금 20년 제가 살았는데 다시 부산 간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70년이에요. 페르시아 70년. 그런데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어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갔던 이유는 믿음으로. 모르드개는 그 정도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모르드개는. 그리고 에스도에게도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조금 모르드개는 뭔가 이렇게 페르시아에 물들어 사는 거 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고 생각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아말렉에게 무릎 꿇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만 앞에 절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 뭐 괜찮아요, 다.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그 자기 신앙 고백의 마지노선, 뭐 이런 거. 어떤 분은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나는 술은 안 마신다. 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도 좀 하면 좋겠는데 술만 안 먹어요, 그분은. 근데 여하튼 자기 나름의 마지노선인 거죠. 다른 거는 다 되는데 나는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거는 내가 다 양보하는데 이거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제가 지난 주일에 다 회개하고 수요 기도회 오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안 오셨죠? 이 목사가 말한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말씀 묵상해라 뭐 이렇게 해도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오는 것이 죄다. 그래서 성경 읽어라.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초콜릿 하나 드릴 목양실로 오세요. 제가 초콜릿 하나 드립니다. 지난주일에 성경 읽었던. 그래서 여하튼 뭐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이러면 다 듣는 거는 또 아니에요. 뭐 괜찮아요.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이런 거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른다.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예요. 좀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이 하만 닮은 거죠. 하만은 자기 과시욕에 매여가지고 막 세상을 호령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출입했는데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늘 무시하고 자기 과시욕에 매여 사는 이런 거 조금 곤란한 일인 거죠. 교회를 출입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좀 나누어주고 베풀고 좀 은혜를 베푸는 거를 못 배운 그거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사실 인생의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좀 어려워요. 교회가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로 배워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아말렉은 연약한 사람을 짓밟고 여장한 사람을 괴롭히고 연약한 사람을 해치는 그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우리 주님은 아말렉의 정신, 아말렉의 풍습 그거는 절대로 배우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뒤처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낙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깨어진 인생이 있을 수 있죠. 경쟁에서 뭐 패배할 수도 있죠. 우리가 다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는 승자보다는 약자에 대해서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뭔가 성공한 사람보다 패배한 사람에 대하여 더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잘 나가는 사람보다 뒤쳐져서 쓰러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좀 이렇게 일으켜주고 그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삶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크게 되고 뭐 높아지고 많은 것을 일으켜주고 뭐 그러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그것이 뭐 성공하고 크게 돼서 뭐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 손 내밀 줄 아는 따뜻한 가슴,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에스더서를 보면 세상에 발딛고 사는 언약의 백성과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세상 사이에 아주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요, 모르드개에 대하여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과시욕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앞에 다 절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개가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스더 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모르드개 민족을 다 죽이자 이렇게 이제 작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수레를 찾아가가지고 적당한 거짓말, 적당한 거짓말, 또 적당한 아첨, 적당한 뇌물, 그래가지고 아수레를 속여요. 그래가지고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허락을 받아내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밀려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개가 에스더 4장 8절을 보면 에스더에게 이제는 네 민족을 위해서 좀 구해라. 에스더에게 네가 어느 종족, 어느 민족인지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다 사람이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에스더에게 이제 네 민족, 자기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좀 청탁을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다 죽는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아주 단호하게 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 유다인은 죽지 않아. 그렇지만 네가 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고 다른 사람은 살지만 너는 다 멸망할지 모른다. 그래,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너도 유다인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기독교인은 표시 안 내도요 언제까지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다 압니다. 성도님이 기독교인인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디 가서 표시 안 내고 그냥 있는데 다 알아요. 제가 어디 가면 다 목사인 줄 알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나 예의 바르게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돼요. 괜히 뭘 이렇게 흥정을 하는데 목사님이시죠? 이러면 그때부터 흥정이 안 돼요, 이제.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말을 안 하는데 다 알아요, 다.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인가 다 알아요. 여러분은 표시 안 내고 대충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네가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인지 말하지 마라 그랬지만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너도 유다인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이제 왕에게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왕을 잔치에 초대하고 왕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어제 며칠 동안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다급한 상황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모르드개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이 다 죽을 지경이거든요. 죽을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고 다급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믿음은요, 그럴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 믿음으로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몰라라 하고 계시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시면 이 아술의 왕이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밤에 잠이 안 오면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면 텔레비전을 보든지, 아니면 잠이 오는 뭐 유튜브를 보든지 넷플릭스를 보든지,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음악을 듣든지, 그 시대의 왕들도 잠이 안 오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고, 뭐 아니면 이 아술에는 거의 제가 볼 때 거의 남봉꾼에 가까운 이 아주 음란방탕한 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자를 부르든지. 근데 그날 밤에는 어떻게 이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고 한 거예요. 역대일기를 읽다가 보니까 모르드개라는 사람이 암살 음모를 고발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암살 음모를 피했다는 것을 뒤늦게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질문했어요. 모르드개에게 무슨 보상을 해줬느냐?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왕이 그러면 이 모르드개 같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줘야 될까 생각하는 그 찰나에 하만이 왕을 찾아왔어요. 하만은 여러분 어제 본문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모르드개를 죽일까 생각하고 이제 아수엘을 찾아온 거예요. 왕이 하만에게 물어요.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 그건 나 말고 누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과시욕에 매여가지고 왕의 옷을, 이거 거의 어떻게 보면 이거 거의 역모에 준하는,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퍼레이드를 하게 하세요.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말고삐를 잡고 다니면서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이렇게 외치게 하면서 퍼레이드를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장면이요, 하만이 아수에로를 속인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3장 8절을 보면 하만이 아수에로 왕을 찾아와가지고 한 민족을 죽이자, 그 민족은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래서 잡초 같은, 뽑아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데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반역자들이다. 용납하는 것이 무익하다. 하만이 아수에를 찾아와서 유다인을 죽입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왕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하찮은 그런 민족이니까 이 사람들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이 없애는 것이 전혀 뭐 아무런 문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비용을 자기가 내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아수에를 속이고 이제 이 하만, 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수에라고 하만을 속입니다. 사실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유다 사람 모르드개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은 자기 앞에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를 죽이자고 아하수에를 찾아왔다가 자기 앞에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가 타고 있는 말고삐를 잡고 성 안을 퍼레이드하면서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그러면서 모르드개를 막 찬송하게 하는, 모르드개를 향해 박수갈채를 보내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세요. 모르드개는 큰 공을 세웠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 덕분에 살아난 아수에로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것을 듣게 됐어요. 괜히 살려줬다 이런 말이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큰 공을 세웠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역전이 시작되고 있어요. 큰 공을 세웠는데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다면 조금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억울할 때가 있죠. 반드시 내가 어떤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만 바보 된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내몰라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궁지에 몰아넣고 구경하고 계신 분도 아니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주목하고 보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을 보시면, 이사야 6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즐거움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슬퍼할 수 있고 우리는 철저하게 패배해서 제 위에 티끌 위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근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에 다시 관을 씌워주시고 찬송과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빚어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에스더서를 읽으면 이 에스더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만이 아수에르를 속여가지고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했어요. 그 12월 몇 날 며칠에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죽이고 재산 탈취해도 된다. 그러니 유다 사람은 얼마나 참 비참한 처지에 놓였어요.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군지 몰라요. 이 무수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이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졌을까요? 이 기도가 의미 없는 몸부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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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수산에 있는 유전하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기도시키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역전의 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밀려 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모르드개나 에스더의 기도만 들으시겠어요? 누군지 모르는 이름 없는 무수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만은 드러나는 것 좋아하고 박수갈채 받는 것 좋아하고 위세 부리는 것 좋아하는데요, 오늘 본문 읽으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6장 12절에, 오늘 본문 6장 12절에 모르드개는 다시 대골문으로 돌아오고, 이 사람은 퍼레이드를 벌였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자기는 여전히 대골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요 크게 되고 높아지고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요 우리 자리는 그냥 대골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남의 눈에 띄는 인생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인생이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대단한 인생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우리 인생은 그냥 보통 평범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모르드개의 경우에는 대궐문이었거든요. 대궐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더 특별히 높여주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더 크게 만들어주시지 않으시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복이 별로 없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눈에 띄는 특별한 인생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주신 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처럼은 아니지만 내가 물러설 수 없는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신앙 고백 있다. 그 신앙 고백 부여잡고 사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높여주시고 크게 해주시고 주목받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의 정절 지키면서 양보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라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느냐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평범한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